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대통령의 상호 신뢰를 강조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괴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가 굳건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친분 관계의 기초에 조미 사이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고문은 문제는 워싱턴 정가와 미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 작성자들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사로잡혀 우리를 덮어놓고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고문은 이어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김괴관 고문의 담화에 대해 정상 간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들은 중국인들이라고 BBC 방송 등 영국 언론들이 소식통을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도 사망자들이 중국인이라는 보도를 확인했다고 중국 환구시보가 이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환구시보에 지금으로서는 따로 발표할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구급대원들은 어제 에식스주 그레이스시에 있는 워터글레이드 산업단지에 주차해 있던 냉동 컨테이너 안에서 시신 38구를 발견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동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망자 중에는 청소년 한 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컨테이너를 운반한 트럭 운전사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한 트럭은 북아일랜드에서 왔고 워터글레이드 산업단지 인근 퍼플리트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컨테이너는 벨기에에서 건너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영국 경찰은 현재 인신매매나 밀입국 등 조직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시리아 북동부에서 진행된 터키군 작전으로 쿠르드반군이 억류하고 있던 이슬람 무장조직 IS 소속 대원들이 대거 탈출했다는 우려는 부풀려진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최근 몇몇 언론은 터키군이 국경을 넘어 미국이 지원했던 시리아 민주군 SDF를 공격하자 SDF가 만든 수용소에 있던 IS 대원들이 탈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IS 포로 12,000여 명을 대부분 그대로 억류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들 포로 가운데 2,000명은 시리아나 이라크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현재 IS 포로 대부분을 구금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자산과 협력자들을 확보해 포로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DF나 터키군 모두 탈출한 포로들을 다시 추적해 체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도쿄에서 만나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천황 즉위식에 참석했던 이 총리는 이날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한일 관계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4중전회를 엽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당 중앙정치국이 오늘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회의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견지와 완벽화,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 등 약간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했고 시진핑 당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습니다. 4중전에는 중국 공산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로 올해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와 홍콩 사태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발언은 사실상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협상을 계속 선호한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군축대사가 북한 당국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등 외부 자산에 대한 일방적 침해는 국제사회의 신용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의 가장 큰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서 지적했습니다. 금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맞겠지만 북부 지역은 새벽까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3도, 낮 최고 11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첫 소식입니다. 과거 대미 협상에 앞장섰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북 정상 간의 친분을 언급하며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통해 미국이 올해 연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고문은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올해 연말은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북 비핵화 협상 시안으로 제시한 기한입니다. 김 고문은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분 관계가 굳건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 역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가 각별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의 기초에 미북 간 노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와는 다르게 워싱턴 정가와 미 행정부 관료들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와 편견에 사로잡혀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북 정상의 친분을 강조하며 미국의 통 큰 결단과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말이라는 비핵화 협상 기한을 상기시키면서 셈법을 바꿔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오라는 대미 메시지란 겁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우리가 마냥 기다리진 않을 거다. 연내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는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으니까 선택을 하라. 뭐 미국의 관료들이나 관료 체제들의 생각 갖고는 새로운 셈법이 나올 수 없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라. 그 양 정상 사이에 아직은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고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돼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야 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라는 부담까지도 안게 된다며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지속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미국 양측 모두 협상을 원하고 있고 북한 역시 고강도 도발보다는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바란다며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김계관 고문의 담화는 결국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와 금강산 남측 자산 관련 발언 등에 대한 일종의 중화 역할이라고 조 연구위원은 분석했습니다.
양측 협상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더 절박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 성과도 도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발이나 협상 국면의 파기보다는 일정한 협상을 돈출하는 어떤 국면을 연출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핵들은 어렵죠. 일괄 타결은 양측이 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적정 수준의 합의를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 같은 경우는 양측 모두 유리하죠. 그러니까 북한도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북한이 미북 간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숙명여대 김진무 교수는 과거 대미 협상의 주역이자 외무성의 실세였던 김계관 고문의 재등장에 주목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핵 협상을 이끌었던 김 고문이 건강 악화설 이후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오바마 행정부 내내 육자회담이 열릴 때마다 크리스토퍼 힐하고 거의 10년을 육자회담에서 싸웠잖아. 이 협상에 관련되는 문제를 그 김계관이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북한의 특성상 전문성을 중요시하고 한 곳에 오랫동안 박아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완전히 그 부분에 통달이 되는 그런 그렇게 만들거든. 그게 북한의 특징이에요.
김 고문은 앞서 1997년에서 1999년 제네바 사자회담 북측 대표를 비롯해 1998년 제네바 미북 고위급 회담 북측 수석 대표, 2004년에서 2008년엔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냈습니다. 2005년엔 9.19 공동성명 도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한국 외교부 멘텀이 유지돼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늘 그래왔듯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향후 미북 협상 일정과 관련해선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군축대사가 북한 당국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해서 요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우드 군축대사는 20일 비핵화 협상 복귀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DPRK to come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in order to move forward on
우드 대사는 이날 군축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핵무기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경우 북한의 밝은 미래를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Regarding North Korea, our goal remain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t is important for all.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들을 계속 전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날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했습니다.
In order to solve the nuclear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needs to approach us with a new way of calculation.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 접근법을 버리고 새로운 셈법으로 북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밝힌 대로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기 있는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접근법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완전하게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철회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자국의 핵무력이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자의적 조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딴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자유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weapons tests carried out by the DPRK in recent months are the measures for bolstering its.
지난 몇 달간 북한이 진행한 무기 실험들은 자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자 일상적인 훈련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한다면 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고 한국이 지은 시설을 철거토록 지시한 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행보라고 미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을 통해 보내는 신호는 미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Kim is, you know, largely interested in speaking to the U.S. at this point. He knows that Donald Trump.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어야 가능성이 높고 또 한국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페퍼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정학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e's a very astute observer of geopolitics and he knows where the power lies.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I think for Kim, he feels that basically the Moon government is essentially a tool of the United States.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관심을 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for the moment Kim is really focused on trying to get America's attention and probably trying to get another summit.
김정은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시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캥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 관계국장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김 위원장의 금강산 현지 지도에 수행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The fact that Cho Sun-hui was part of this delegation that went to Mount Kumgon really kind of reinforced
최선희 부상의 수행은 진전이 없는 미북 협상에 대해 북한이 느끼는 좌절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반면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미국이 아닌 한국과 북한을 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and at North Korea. It's a message internally, probably.
북한 내부적인 메시지로 읽히는 이유는 자력 갱생을 강조한 점이란 겁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의미할 수도 있는 선임자라는 말을 쓰며 한국에 의존한 기존 정책을 비판한 건 그 점을 뒷받침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He even criticized his predecessors, which implicitly means he criticized his own father.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외국과의 관계를 끊고 자력갱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연이어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s an internal message about self-reliance.
북한은 최근 내부적으로도 이와 관련한 단속과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정책 포커스의 페퍼 소장은 김 위원장이 선임자를 비판한 건 북한 경제와 내부적인 변화가 시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선임자 비판은 통상적이지 않고 눈에 두드러지는 부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Not particularly normal. If the predecessors include his father and his grandfather.
페퍼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우상화돼 있는 김 씨 일가를 스스로 비판하면 그 비판이 김 위원장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Kim Jong-un is clearly interested in putting his stamp on North Korea's development.
페퍼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과거 정책으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네, 한편 북한 당국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일방적인 재산권 침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용만 악화시켜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빌린 9억 달러가 넘는 대북 차관을 비롯해 많은 유럽 나라에 대한 심각한 채무 불이행으로 국제 신용도가 세계 바닥 수준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3일 BOA에 금강산 남측 시설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거 지시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최대 문제는 제재 해제가 아니라 국가 신용인데 북한 내 한국 자산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 행태는 가뜩이나 나쁜 북한의 신용을 더 악화시켜 경제 발전에 발목만 잡는다는 겁니다.
The big problem for North Korea is even if the sanctions are lifted, they still are have no credit. Nobody will lend them money because of
브라운 교수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북한은 기존의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이 없어 누구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돈을 오랫동안 갚지 않으면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자력갱생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빚을 잘 갚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번영을 이루면 훌륭한 일이지만 김 위원장의 현 행태는 좋은 종류의 자력갱생이 아니라 나쁜 형태의 자력갱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not a good kind of self-reliance. It's a bad kind of self-reliance.
국가 신용이 우선이지 제재는 북한의 금융 문제 가운데 빙산의 일각임을 북한 당국이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외부에서 빌린 돈을 거의 갚지 않아 국가 신용도가 세계 바닥권입니다.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선 지난주 북한이 한국에 빌리고 갚지 않는 대북 차관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1991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중 유상으로 지원한 9억 3천만 달러가 거의 회수되지 않고 북한 당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는 특히 7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식량 차관 상환 시기가 도래해 2012년부터 295차례에 걸쳐 상환 촉구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한 당국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을 지낸 김중호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연구소 객원교수는 VOA에 대북 차관은 정치적 색채가 있어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조절해왔지만 채무 불이행은 경제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국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한다거나 또 해외 부채 문제를 중앙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북한에게 있어서는 그 외부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경협을 추진할 때에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뷰이가 앞서 스위스 수출 신용기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북한은 2017년 말 현재 스위스에 2억 900만 달러에 달하는 빚이 있고 부채 총액이 해마다 수백만 달러씩 늘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 무역보험기관은 2016년 12월 현재 3억 1,800만 달러, 오스트리아 통제은행은 북한으로부터 40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1억 7천만 달러 상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국과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도 수십 년째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수출금융청은 지난해 BOA에 북한의 채무를 변제해줄 계획을 갖고 있지만 남북 통일 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탕감 방침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신용보험업체의 하나인 아트라디우스는 올해 국가별 위험지도에서 북한을 다른 13개 나라와 함께 투자와 사업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조지 워싱턴대 김중호 교수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팽배한 속에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소식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일리는 만무하고요. 또 국제기구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이거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게 사실은 자체적으로도 아마 좀 부담이 될 텐데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사업 등 경제 기회를 잃는 북한의 고질적인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 전기 작가가 집필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책이 다음 달에 출간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은 위원장에게 행운의 말도 있어서 흥미를 끄는데요.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워싱턴 타임스 신문이 23일 다음 달 발간되는 트럼프의 백악관 내부라는 제목의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의 발언이라며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쿠슈너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에 관해 책의 저자와 얘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친서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반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말도록 당부했기 때문에 핵포기는 쉽지 않은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부친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국 핵포기를 결정했음을 밝혔다는 추정을 낳고 있습니다. 쿠슈너 보좌관이 지칭한 무기는 핵무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과거 백악관 선임 참모로 두 명의 대통령을 보좌한 더그 위드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참모들에 대한 독점적 접근을 허용받아 집필됐습니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독대했던 일화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에게 당신은 재임 중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게 김정은에게 전화를 걸어봤냐고 물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아니다. 그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저자인 위드가 책에서 밝혔습니다. 위드는 또 2년이 지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그 대화에 놀라워하고 있고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오바마는 바보라고 소리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인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워싱턴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단둘이 만났을 때 제발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의회가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추진 중인 홍콩 인권보호 법안에 북한 관련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미 행정부가 홍콩 당국의 대북 제재 이행 평가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는데요.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회 계류 중인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초당적 지지 속에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홍콩인들의 인권 억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규명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홍콩 시위가 촉발된 지난 2월 상하원에 공동 상정된 이 법안은 지난 15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원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기고 있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최근 지지 의원 수가 초당적으로 급격히 늘어 23일 현재 33명을 확보했습니다. 법안에는 홍콩 당국의 대북 제재 이행 평가 보고서 제출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상무부가 홍콩 당국이 민감한 이중용도 품목에 관한 미국의 수출 규정과 북한 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며 홍콩을 통해 환적 또는 재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재 이행 평가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홍콩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위장 회상들이 밀집한 거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과 돈 세탁을 돕는 위장 회사들이 홍콩에서 대거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 테드 유호 의원은 지난 3월 VOA에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된 홍콩 유령 회사에 대한 단속을 홍콩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며 이런 돈 세탁에 연루된 홍콩 유령 회사 140여 곳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부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홍콩 소재 회사들에 대한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해 말 북한 금융기관의 돈 세탁에 연루된 홍콩 소재 중국 기업 에이펙스 초이스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8월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홍콩 회사 주이챙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5달 연속 2억 달러대를 기록하면서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대중무역 적자폭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북한의 누적 적자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8월 대중 수입액이 2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국제무역센터의 북중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2억 1,941만 4천 달러치의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대중 수입액 2억 달러를 넘긴 이후 줄곧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2억 달러 수준의 수입 규모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중국 월 평균 수입액이 2억 4천만 달러에서 2억 9천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2018년엔 제재로 인해 1억 8천만 달러로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지속적으로 2억 달러를 넘기면서 수입액만을 놓고 보면 사실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최대 수입품은 2,310만 달러의 플라스틱 제품이었고 곡물이 1,502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은 전달인 7월부터 대중 곡물 수입을 1,941만 달러로 크게 늘린 이후 8월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평 대중 곡물 수입액이 252만 달러로 7, 8월과 비교하면 약 8분의 1 수준입니다. 그 밖에 북한은 인조 필라멘트와 동식물성 유지, 담배, 도자 제품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특히 담배 수입이 전달에 비해 약 70% 증가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8월 한 달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599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1,610만 달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제재 이전에 기록했던 월 평균 대중 수출액 2억 7천만 달러에 여전히 크게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수출액은 제재 이후 제자리를 맴돌면서 북한의 8월 대중 무역 적자는 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10년 전인 2009년 대중 무역 적자 1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한 뒤 줄곧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석탄 등의 수출이 활발했던 2015년과 2016년 적자폭을 연 3억 달러대로 줄였었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부터 이 폭이 다시 15억 달러로 늘어난 뒤 급기야 지난해 누적 적자는 2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의 대중 누적 적자액은 14억 달러로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19년입니다. 지난 12개월간 북한의 대중 누적 적자액은 22억 2천만 달러입니다. 한편 8월 한 달 북한의 최대 수출품은 가발 등이 포함된 조제 깃털, 조화, 사람 머리카락류 제품으로 수출액은 367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 철과 철강 제품과 광슬로 수출이 급증했던 손목시계 제품은 164만 달러어치가 수출돼 다소 주춤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의 가장 큰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 are under food insecurity with the problems of undernourished.
많은 북한 주민들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등 식량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의 식량 불안정이 우려되는 것은 1990년대 북한에서 발생했던 대기근의 기억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살고 있다고 말은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 believe that for integrating human rights in these negotiations is fundamental for the sustainability.
비핵화 합의와 한반도 평화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인권 문제를 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자신은 북한과의 교류를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노력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출석한 가운데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내 수감시설의 인권 유린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Prison conditions remain harsh and life-threatening, including within the regime's network of political prison and labor camps.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 등 북한 수감시설의 여건이 매우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란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이유로 구금된 사람들을 포함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 당국이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에 관여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탈북 난민들이 직면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are gravely concerned about the reported use of torture and coerced abortions and infanticide.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뒤 고문과 강제 낙태, 영아 살해 등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미국은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 등 북한 주민들의 노동권이 유린되는 것과 북한이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63개 권고안을 거부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이 단지 인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이유로 자의적 구금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는 북한의 중대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북한의 인도주의 국제기구들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 참전 미군 실종자 위에 한 구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달 중에만 모두 13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최첨단 유전자 감식 기술이 신원 확인에 사용되면서 많은 미군 실종자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22일 유해 감식 작업을 통해 한국전쟁 중 실종된 미군 제임스 스미스 주니어 병장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1사단 23보병연대 소속으로 참전한 스미스 병장은 1950년 11월 25일 북한 구장동 인근 전투에서 적군의 공격을 받고 실종된 뒤 1951년 북한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스미스 병장의 유해는 지난해 6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송환한 미군 유해 55상자에 포함됐다가 DPAA의 정밀 유전자 감식 작업을 거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스미스 병장을 포함해 10월에만 모두 13명의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됐고 지난 2019년 회계연도에 모두 73구의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가족품에 돌려보내면서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DPAA의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이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DNA 감식 기술 덕분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케네스 오프만 DPAA 대변인은 VOA에 지난해 북한에서 송환된 55상자의 미군 유해 유전자 정보를 모두 확보했으며 모두 502개의 DNA 시료 채취 결과를 갖게 돼 신원 확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송환한 미군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이끌어온 DPAA의 진주현 박사는 유전자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검사, 치아 검사 등을 통해 정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뼈의 개측치 같은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DNA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시료를 띕니다. 그래서 DNA 검사의 경우는 저희의 경우는 모계로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먼저 띄고요. 먼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이제 핵 DNA 검사까지 병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쇄골뼈가 남아있는 경우
진 박사는 DNA가 잘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그 검출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유가족 DNA 샘플이 있는지 여부가 빠른 유해 신원 확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굴 작업과 신원 확인 작업 외에도 유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DPAA는 매년 미군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신원 확인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유가족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교환을 포함한 의사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켈리 맥히그 DPAA 국장은 앞서 지난 9월 7일 유가족들에게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 신원 확인 경과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a number of developments that I think you will find important to share with you. First and foremost, you recall that almost a year ago, because of an agreement made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그러나 현재 발굴이 완료돼 DPAA 산하 국립유전자감식기관에 넘겨진 유골의 수는 실종자 수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7,600여 명으로 이 중 5,300여 명의 유해가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북한에서 인도받은 208개 상자와 북한이 지난해 송환한 55개 상자에 담긴 미군 유해 그리고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 내 발굴 작업을 통해 찾은 229구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아직 발굴하지 못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매년 발굴팀을 한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DPAA의 법인류학자인 알렉 크리스텐슨 박사는 지난 9월 인류학자와 분석가, 언어학자, 폭탄 기술자들이 포함된 발굴팀을 이끌고 한국 대구 지역을 찾아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습니다.
There's still 10 men unaccounted for. Three were probably taken prisoner. One was probably lost back when they first crossed.
발굴팀은 과거 전투 기록을 토대로 전투 중 해당 지역에 묻히거나 버려진 실종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한국 군 당국과 협력해 발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2005년 이후 중단된 북한과의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제안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당초 내년 봄으로 기대했던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을 위한 실무 협상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20 회계연도에 공동 현장 조사 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 북측에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유엔군사령부의 지위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사령관은 이 사안이 전작권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유엔군사령관으로 근무한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작권 관련 유엔군 지휘 논란은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It's often a reflection of an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actual role.
브룩스 전 사령관은 23일 VOA에 전투사령부로서의 한미연합사령부와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은 명백히 다르다며 따라서 전작권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집행자이자 국제사회 노력의 본거지이며 한국군의 전작권이 이양되더라도 이 같은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Doesn't change. UN command still is the enforcer of the armistice and is the home for international.
특히 유엔군 사령부가 2018년 이후 평화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남북한의 판문점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이행 등은 모두 전쟁 수행과는 무관한 영역이라고 브룩스 전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최근 서울에서 열린 강연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작전사령부로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유령기관으로 규정하며 한국에 남아있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그동안 불만과 여러 사안을 논의해왔다며 미군 유해 55구 송환도 유엔군 사령부 권한으로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현재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권을 대행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전 당시 유엔 결의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북 종전선언이 현실화된다면 존립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여부는 미국을 포함해 창설에 관여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며 각각 유엔군 사령부와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유치하고 있는 한국, 일본과의 앞서 지난 8월 한국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유사시 유엔사 주도로 한국의 다국적군 사령부가 구성된다면 이를 빌미로 일본이 한국 안보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나라가 아닌 만큼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유엔사가 일본의 한반도 진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내 7개 유엔군 후방기지는 전력 제공국의 병력 증원 조율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관리하고 있지만 권한은 유엔군 사령부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군 후방기지 유치국으로서 일본과의 논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권 문제로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브룩스 전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취재한 뉴욕타임스 버크만 기자는 VOA에 긴장된 한반도의 해빙을 위해 단일팀이 구성된 건 스포츠 외교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최근 평양에서 열린 남북축구 경기는 남북한과 미북 관계의 희운 주소를 잘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버크만 기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됐나요?
Originally, I had followed the team when it was just the South Korean national team. So this was about a year, year and a half.
원래는 한국 팀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1년 반 전, 그러니까 남북 단일팀이 구성될지 아무도 모르던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 귀화한 한국계 미국인, 또 미네소타주로 훈련을 온 한국 선수들의 소식을 단편적으로 기사화했습니다. 그러다 최초의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고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단이 됐죠. 남북 선수들 간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까지의 여정을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1년 반의 기간에 걸쳐 선수들과 인터뷰하셨습니다. 북한 선수들과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셨나요?
Didn't have any access to players from the north. All the anecdotes and stories I got about the players from the north.
북한 선수들과의 접촉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국 선수들의 입을 통해 들은 내용인데 상당히 자세하고 꾸밈이 없었습니다. 한번 인터뷰를 시작하면 보통 서너 시간씩 이어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중 한 명은 한국계 혼혈인인 랜디 그리핀 선수였습니다. 경기의 승패는 팀워크에 있다고 보고 북한 선수들과 최대한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던 선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번은 점심을 먹다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이 나왔고 북한 선수 한 명이
북한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한다고 했다더군요. 모든 상점에는 세 가지 종류 이상의 아이스크림이 있다며 으쓱대는 모습에 이질감을 느꼈고 배스킨 라빈슨을 구경시켜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북한 바깥의 진짜 세상이 어떤지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책에 이 남북 선수단 간의 첫 만남을 재밌게 묘사하셨더라고요.
They were not happy that this was happening. They were not happy that the North Koreans were going to be added on their team.
한국팀은 북한 선수들의 합류단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선수들이 처음 만난 날은 아주 추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밖에서 한참을 서서 북한 선수단을 기다리고 있었고 현장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일종의 환영 파티였는데 분위기는 반전이었습니다. 드디어 만난 두 선수단은 마치 싸움을 앞둔 이 갱단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단일팀이 구성되면서 일부 동료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 선수단의 불만이 엄청났습니다. 남북 선수들 간의 미묘한 긴장을 가장 많이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단일팀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해 함께 연습해온 일부 선수들의 출전이 중단되면서까지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볼 때 단일팀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세요?
Right. And I think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remember was just how fragile relationships were,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time, but also when you look at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the Korean Peninsula.
Yeah.
I mean, in the months leading up to the Olympics. Mm-hmm.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남북 관계가 매우 깨지기 쉽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 전 당시 미북 관계는 두 지도자 사이에 거친 수사가 오가는 전쟁 일촉즉발 직전까지 갔죠. 한국이 이 같은 한반도 긴장 상태의 해빙을 위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공동 입장 또 단일팀 출전에 열의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긴장은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 내 세대 격차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 북한의 친인척이 남아있는 세대는 그렇지 않은 세대와 북한에 대한 다른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남북 단일팀의 연습 과정을 쭉 지켜보셨습니다.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I think the player, so the South Korean players who did speak both Korean and English fluently were very helpful.
Uh-huh.
They, for example, one player, her name is Susie Jo, J-O,
mm-hmm.
and she's very fluent in both languages, so she was kind of one of the go-to communicators in terms of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한국어와 영어 실력이 뛰어난 한국인 선수들의 공이 컸습니다. 조수지 선수가 일종의 통역사 역할을 했는데요. 경기 용어 등을 북한 선수들에게 설명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코치 역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각기 다른 두 팀을 훈련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4년 동안 호흡을 맞춰온 한국팀에 막판 합류한 북한팀의 연습 기간은 고작 2주였습니다. 잘 융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했죠. 하지만 불확실한 시작점에서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불만이 있었던 한국 선수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남북 단일팀 경기를 취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요?
I think, you know, one of the things that really struck me was, and I became very aware of, and in talking to the players, and then something I observed as well.
제가 놀랐던 일 가운데 하나는 북한 선수뿐 아니라 응원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나친 관심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인터뷰를 통해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북한 선수단의 동선에 맞춰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카메라 세례에 북한 선수단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최근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축구 경기는 관중도 응원단도 취재진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스포츠 전문 기자로서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All that news about the soccer game last week. I thought, you know, I think it's just maybe a bit symbolic of what's going on right now in terms of relations on the peninsula. It seems that
관련 뉴스를 접하고 지금의 한반도 관계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기대 속에 시작된 미북 협상도 예상보다 진전이 없고 대화는 거듭 실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시안 게임 남북 단일 농구팀을 구성해 남북 스포츠 교류, 스포츠 외교에 의지를 보였지만 이번 축구 경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 더 나아가 미북 간 현 주소를 상징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요?
You just have this kind of sense of feeling and, you know,
이 책은 가족과 정체성, 소속감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죠. 특히 북한 선수들이 나중에 K-POP을 따라 부르고 북한 당국 요원들의 눈을 피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등의 에피소드는 흥미로울 겁니다. 올림픽 여정을 통한 삶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타임스 신문 버크만 기자로부터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여자하키 단일팀에 대한 이모저모와 스포츠 외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시각 밤 9시 51분 50초를 막 지났습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이 지난주 서울에서 발생한 미국 대사관저 난입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무단 침입자들을 체포한 건 적절한 대응이라며 한국 정부에 외교 공관 보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의 주한 미국 대사관저 침입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비판했습니다.
Their actions are unacceptable and the police were appropriate in arresting them.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에서 2005년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힐 전 차관보는 23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그들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경찰이 그들을 체포한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대사관저의 안전이 위협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I think there can be no justification for anyone to breach the security of a diplomatic compound or any public space.
누구든 외교 공간의 안전을 훼손하려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스티븐스 소장은 해당 학생들이 그들의 우려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면 그런 요청을 했었어야 했고 미 대사관 측도 기꺼이 대화에 응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f the students wanted to have a dialogue about the issues they're concerned about, I would hope that they would have sought that dialogue and I also would have hoped that the embassy would have been happy to have a dialogue with them.
그러면서 대사관저의 침입해 이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001년부터 4년간 서울에 주재했던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 대사는 시위대가 미 대사관 단지로 진입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우리는 보통 그런 사건의 방지를 주재국 정부에 크게 의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Of course, it's unfortunate whenever a protest group is able to enter a U.S. embassy compound. Normally, we rely very heavily on the host government to prevent such things from happening.
허바드 전 대사는
entitled to protest, but we also rely on host governments and their police authorities to protect us.
전 주한 미국 대사들은 외교 공관 침입의 심각성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미한 관계 현 주소와 연결 짓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 just don't know. I'll be visiting Korea in a few weeks and I'll get a better sense when I'm there.
힐 전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몇 주 뒤 예정된 한국 방문 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스티븐스 소장은 이번 사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면서도 방위비 분담 등을 놓고 두 나라 관계에 상당한 불안감과 긴장이 조성되는 상황은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not read too much into this incident, but I do think that the issue of burden sharing and the special measures are considerable anxiety and some tension in the relationship.
또한 이 과정에서 양국 동맹을 반영하는 합의를 이루기 바라지만 여기에 쏟아지는 관심과 압박이 동맹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허바드 전 대사는 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미한 관계의 이상기류 읽지 않는다며 심지어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 대사가 흉기로 공격당했을 때도 두 나라 관계는 매우 가깝고 우호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I wouldn't relate that to anything that is going on in the relationship. Our relations were very close and warm when Ambassador Lippert was attacked.
1989년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직접 겪었던 도널드 그레그 당시 주한미국 대사는 자신의 관저 안까지 매우 쉽게 진입했던 학생들이 결국 나중에 사과를 했다고 회고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한국민을 존중하고 이번 사건도 그때처럼 잘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 just instantly took me back to the night that they broke into our residence. And I was in there was in a room there that was very strong. They tested the door.
그레그 전 대사는 꽤 오랫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대사관저 침입이 재발돼 다소 놀랍지만 미군 주둔 등에 대한 한국민들의 불만은 지난 50년 동안 봐왔던 것이라며 현 주한 미 대사에게 유머 감각을 잃지 말고 과잉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 UN이 공식 창설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긴 전쟁인 2차 세계대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국제연합 UN은 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치닫던 1945년 4월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가 열리게 되고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 등 50개 국가들은 UN 헌장을 작성하며 국제연합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45년 10월 24일 29개 나라 대표들이 UN 헌장을 비준하면서 국제연합 UN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UN은 여러 조직과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UN의 주요 조직으로는 6개 기관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UN 총회는 중추심의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각 회원국은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모든 UN 회원국으로 구성된 UN 총회는 UN의 여러 조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UN 정기총회는 매년 9월에 시작해 통상 12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UN 총회는 매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이렇게 총회는 의장단의 주도 아래 UN의 기타 다른 조직의 운영과 예산을 결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는 일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UN 헌장에 규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가맹국과 UN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UN의 160번째와 161번째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했습니다. 1964년 10월 24일 잠비아가 독립합니다. 1798년부터 포르투갈인들이 잠비아에 진출했고 후에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가 침략을 시작하면서 영국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독립운동을 벌여 1964년 10월 2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1972년 12월 신헌법을 제정하고 대외적으로 좌경 중립을 표방하며 1964년에 UN과 비동맹 회의에 가입합니다. 1990년 일당 독재에 반대하는 야당 복수 정당제 민주주의 운동이 탄생해 1991년 10월 당수인 칠루바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신뢰를 강조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분 관계가 굳건하며